찬송가 251장 찬양드리시면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셋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9년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 4, 구역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탈리아 최대의 산업 도시이자 패션과 디자인의 중심지인 밀라노 도시에 가면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체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이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물론 아름다운 성당의 외형도 한몫을 했지만 그보다는 이 성당 안에 엄청난 보물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보물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그린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은 그 명성답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나이 43세 때 밀라노의 영주인 루드비코 스포르차의 요청을 받고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참고로 이 최후의 만찬은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의 성당의 식당 벽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중앙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양쪽으로 쭉 앉아서 함께 식사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작품을 처음에 그렸을 때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이렇게 컵을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날 남아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컵을 들고 있지 않죠. 그냥 예수님의 두 팔이 탁자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양인데요. 어째서 이렇게 바뀐 것일까? 최후의 만찬 그림이 이제 거의 다 완성될 무렵 다빈치는 친구를 불러서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친구도 이제 화가였는데 어떤가 그림에 대해서 좀 평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빈치 친구는 이제 그림을 보자마자 때뜸 이보게 예수님 오른손에 들린 이 컵이 꼭 진짜 같은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별로 이제 대수롭지 않게 말한 것이었는데 하지만 다빈치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드러나는 그 어떤 부분이 있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린 컵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두 팔이 가만히 탁자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그림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귀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바로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나타내야 한다. 여러분 모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결단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나타내고 드러낸 그러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장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는 자리에서도 그냥 식사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는 자리에서도 제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잡히셔서 온갖 고난을 겪게 되시는 그 직전까지도 쉼 없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역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는 다짐을 해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는 자리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르침인가?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2절로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말씀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는 이 장면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26장과 또 누가복음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26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 그 말씀, 가르침이 더 많이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14장보다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새겨야 할 교훈 역시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 그 직전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그런 대목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제자들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이 본문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나 누가복음 22장과 비교해 볼 때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는 장면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 분량도 짧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아주 간략하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나와 있는데 자,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저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에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잔에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이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에는요 오늘날 성찬의 근거요 기원이 되는 말씀인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그 장면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어 주시는 이것에는 어떤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을까? 첫째,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교훈입니다. 흔히 기독교의 구원은 공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양에서도 거저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독교의 구원은 공짜로 거저 받은 것이다 이런 말 틀린 게 아닙니다. 맞죠? 특히 우리 입장, 구원을 받은 우리들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하게 공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이, 뭔가 값을 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은 공짜로 거저 받은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관점을 예수님께로 돌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따져보면 기독교의 구원은 공짜로 거저 얻은 것이 공짜로 거저 얻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공짜로 거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황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시면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시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땐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할 때는 공짜로 거저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보다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값으로 샀다, 값을 주고 샀다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초점을 맞춰서 보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으로 주고 산 것이라는 이 표현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대가가 지불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그마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가로, 주님의 죽으심을 그 대가로 해서 얻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나의 구원이라는 이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다라는 교훈입니다. 가끔씩 기독교의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기독교의 구원은 구원이고 기독교의 구원과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과는 그거는 또 다른 거다. 별개다. 예. 이런 식으로 좀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 그런 식으로 피상적인 것이고 우리의 실제 삶과는 별로 혹은 거의 상관이 없는 겁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고 당신의 피를 흘리시는 아주 구체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굳이 그런 식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한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형벌이 뭡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죄에 대한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형벌은 죽음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죄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주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나의 구원에 대하여 진지하게 각자의 가슴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의 가십거리처럼 가볍게 장난삼아 다뤄질 그러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셨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이 사실 앞에 조용히 그리고 진지하게 고개 숙여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자리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가슴에 담아봅니다. 우리의 구원, 내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가장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한 번 하나하나 새기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주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며 가슴 속에 새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